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해당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로 행세했고 실제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돕고 상대 측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기소장에 해당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의로 공모했으며 미국의 정치와 선거 절차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뮬러 특검 측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 13명은 모두 사취 공모죄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금융사기죄, 5명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분 도용 등 추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공모자들이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7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수사 당국은 17명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15일 법정에 출두한 크루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크루즈는 지난 14일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가 복도와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총을 버리고 다른 학생들과 뒤섞여 학교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 대형마트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렀고 범행이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범인과 같은 이름의 유튜브 이용자가 학교에서의 총격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5일 크루즈가 학교에서 총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대국민 연설에서 당국과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이 지역에서 미군과 터키군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관리는 16일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외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동시 주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비즈는 쿠르드계 민병대가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조직 IS를 몰아내고 통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백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터키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16일 미 언론과 전화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24%의 관세를 가할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을 2017년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53%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제품에 대해 7.7%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이나 중국과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국가에 대해 23.6%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을 2017년 수준의 86.7%로 제한하는 쿼터도 하나의 방안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16일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회사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미국 서부 유타주의 연방 상원의원직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16일 본인의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자신은 유타의 가치와 유타가 얻은 교훈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전달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유타는 전 세계에서 온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며 워싱턴은 이민자들을 배제하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해졌다고 판단되면 동맹국 등과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policy hasn't changed. Our policy remains the same. The overall goal is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에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던 선박은 홍콩의 주소지를 둔 중국 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해졌다고 판단되면 동맹국 등과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목표를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하다고 믿어지는 시기가 오면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적절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time comes that we believe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we will have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열린다면 어떤 의제를 다룰지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이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이 같다며 종합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Our policy hasn't changed. Our policy remains the same. The overall goal is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아울러 이 부분은 미국뿐만이 아닌 다른 많은 나라들이 포함된 전 세계적 합의라며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네 건의 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은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pursue that, we hav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exists to this day, and virtually every.
이를 통해 거의 매주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압박에 참여하거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혹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와 페루, 쿠웨이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틸러슨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발언은 다른 선택 방안이 있다는 것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is administration, and I don't have Susan's quote in front of me.
이어 손튼 지명자의 발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는 미국의 정책인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이 논의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의 역할은 외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Our policy remains the same that what we're doing here out of this building is diplomacy. Across the river, they handle other issues.
이어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모두 외교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외교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 항상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펜스 부통령이 곧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공개하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preview the sanctions. There's certainly more that we can do. There's certainly more sectors that we could look at.
아울러 북한에 대한 독자적 혹은 다자적 제재를 검토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의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에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라는 일관된 의제라면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하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선택 방안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15일 수전 손튼 차관보 지명자 등 국무부 고위관리 3명의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만큼 의원들의 질문은 담당자인 쇼튼 지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쇼튼 지명자는 최대의 압박에 기반을 둔 기존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obilize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our campaign of global maximum pressure.
트럼프 행정부는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김정은의 시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제사회의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튼 지명자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4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 건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건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reference i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diplomatic settlement.
손튼 지명자는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서든 이런 비핵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선택 방안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적 해법 등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러 실험을 통해 훨씬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최대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비핵화라는 일관된 한 가지 사안을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ant that engagement to consist of one issue, which is denuclearization, our overarching goal for this policy.
바커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대화가 비핵화라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는 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만남에 분명히 의지가 열려 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며칠 전 한국 방문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고 전날 손튼 지명자 등 관리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런 의지를 일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믿고 있다면서도 대화가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는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손튼 지명자는 이날 북한 기업들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적인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 선제 타격을 할 경우 동맹인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장기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 지명자는 특히 제프 머크리 상원의원이 대북 선제 타격을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할 경우 한국의 입장을 크게 주목할 것인지를 묻자 미한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진 시신 상원의원이 북한의 대응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 전략이 없다는 게 당신이 이해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s it your understanding as well that there is no bloody no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hat is my understanding, Senator. Yes.
이에 대해 제임스 리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최근에 보고를 받았다며 이들은 미국 정부의 코피 전략이라는 건 없으며 이에 대해 대화도 검토도 그런 용어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loody nose strategy. That they've never talked about it. They've never considered it. They've never used that term.
리치 의원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전략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석 중인 것과 관련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의 팀과 백악관이 대사 지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던 선박은 홍콩의 주소지를 둔 중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 완행 11호를 소유한 회사는 등록지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완행 11호의 소유주는 저장 완행 쉬핑으로 등록지를 중국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소지를 홍콩의 한 건물로 적으면서 우편물 수신인을 홍콩 완행 무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완행 11호는 중국 저장성과 같은 이름을 쓰는 저장 완행 쉬핑 회사가 소유했고 이 저장 완행 쉬핑 회사는 홍콩 완행 무역으로 주소지를 둔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 리성강 1호가 동중국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옮겨 싣는 장면을 촬영해 14일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리성강 1호와 맞댄 완행 11호가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완행 11호가 벨리즈에 등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행 11호가 중국 혹은 홍콩 회사 소유로 나타나면서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에도 리성강 1호가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던 역통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심는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VOA는 역통호가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회사 등록지와 운영지를 모두 싱가포르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리성강 1호는 미 재무부에 의해서도 적발됐던 선박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리성강 1호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공해상에서 맞댄 모습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또 다른 선박 코티오와 함께 한국 항구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2397호에서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이 최대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 가능하다는 게 두 정상의 입장이라는 일본 측 발표 역시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4일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이 1시간 이상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일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는 대화는 열릴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완전히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날 통화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해당 발언들이 사실이라며 백악관이 따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우려가 담긴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영내 안보와 더불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에 관한 책임과 투자 보건법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안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기 전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조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영내 안보와 안정, 특히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영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캄보디아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을 국무부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원조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캄보디아 정부 고위관리와 군부 인사 등에 발동한 미 입국 금지 조치를 캄보디아에서 자유적이고 공정한 의회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영내 안정과 대북 제재 시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보호 노력과 관련해 취한 행동 때문에 원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외에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의원, 벤 카딘 의원과 패트릭 리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제재 추가 명단을 발표하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기업은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과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대화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로 엇갈렸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를 곧바로 협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말하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also confusion between sort of the two definitions of talks. One would be diplomat to diplomat meetings at the Joe Yun or so level.
한 가지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급의 외교관들 간의 회동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공식 협상인 육자 회담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대화는 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에도 이처럼 외교 라인을 통해 북한 측 상대와 만날 의사를 보여왔지만 뉴욕 채널을 닫아버리는 등 대화를 꺼린 당사자는 북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Diplomats are willing to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but it's been North Korea that's been really reluctant to have those kind of meetings. They closed the New York Channel.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역시 대화와 협상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김정은 정권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Talking is not even negotiation. So I don't think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US'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t's still about
이어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예비 대화는 관여 혹은 협상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Vice President Pence said we are ready to engage with North Korea. What Vice President Pence said is that we are.
하지만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LS 펠로우는 펜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새로운 기류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미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대화 신호를 거부해온 만큼 비핵화를 처음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갖겠다는 펜스 부통령의 공개 발언은 미국 정책의 중요한 변화라는 겁니다.
The White House in the past, including President Trump personally, has publicly sort of rejected.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연구원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다소 새로운 입장으로 보인다며 이를 동맹인 한국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Vice President Pence has taken this somewhat new position on the part of the White House because our ally South Korea is headed by a president who is very eager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의 이런 입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트로브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탐색적 대화 의지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First, it's the North Koreans who for the past six months or so have not been willing to
지난 6개월여 동안 기본적인 소통조차 거부해온 북한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이 갑자기 관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왔던 국제사회 역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 특사는 펜스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새롭고 다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ice President Pence has lai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특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한국과의 대화에 나섬으로써 문재인 행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밝은 분위기를 열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만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when the North and reached out over the Olympics and then over talks, it was inevitable that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한 만큼 미북 대화에 대한 접근법에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이 앞으로 미북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많은 자유를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giving much more leeway to our negotiators that they're proposing, you know, an unconditional dialogu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이고 이는 훨씬 유연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끔찍한 인권 기록을 계속 지적하며 책임 추궁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위 관리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장성택을 처형할 때 만 명이 지켜봤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14일 미국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씨 가족의 실체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김 여정을 독재자의 여동생, 선전선동부의 우두머리라고 지적하며 이들 김 씨 가족이 어떤 짓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과 고모부 장성택이 어떻게 살해됐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가장 최근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를 명령했고 전 세계가 공개된 공항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끔찍한 영상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 정권과 그 김정은 가족은 고모부 장성택을 대포로 쏴 만 명 앞에서 처형하도록 명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013년 장성택이 처형됐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처형됐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당시 장성택이 고위관리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어떤 정보를 인용해 장성택이 만 명 앞에서 처형됐다고 말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VOA는 15일 백악관에 이 숫자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지만 이날 저녁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15일 VOA에 만 명은 너무 많은 규모인 것 같다며 수백 명의 관리들이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장성택의 처형을 지켜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거듭 이런 김 씨 가족의 잔혹함을 나열하며 북한 정권은 우리 시대 전 세계에서 좀처럼 알기 힘든 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압제 정권이며 고문과 잔혹함, 현대판 강제 수용소엔 10만 명 이상이 투옥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김 씨 정권 아래서 굶주림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런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국과 동맹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끔찍한 기록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남북한의 상황을 비교하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한 뒤 북한 수뇌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일관적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정연설에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초대해 관심을 끌었고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한국 방문 중에 탈북민들을 면담하고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뷰 씨의 아버지를 초청해 북한 수뇌부의 실체 알리기에 주력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유엔이 반인도적 범죄로 규명한 북한의 인권 문제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여정의 한국 방문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국제적인 인정에 대한 조바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입니다.
오는 17일은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COI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The first thing about the report is that had remarkable credibility in terms of
COI 보고서는 첫째 질적인 면과 신뢰성 면에서 주목할 만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중요한 것은 COI 보고서가 구체적이고 범주화된 포괄적인 목록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드러냈고 이를 국제적 인권 기준과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구체적인 최고의 보고서일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매우 투명한 과정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서울과 도쿄, 워싱턴 DC와 런던에서 공개적인 청문회를 개최했고 이는 보고서에 상당한 신뢰도를 부여했습니다.
COI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The United States has had a long record of concern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I think the commission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오랜 우려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는 미국의 그런 우려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려했던 것들이 아주 많이 확인됐고 COI 보고서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CO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국제사회가 결국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It will be difficult.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quires
어려울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실시하는 데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C 회부 문제는 여전히 북한을 압박하고 계속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비판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400여 명의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유화공세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s in the Olympic Games suggests North Korea's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국제적인 인정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조바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관심에는 평창올림픽에 포함되고 싶다는 관심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려움과 차이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지속된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은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의 한국 방문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The sanctions list that includes her specifically is a United States sanction. It's not an international sanction.
김여정이 포함된 제재 목록은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의 제재든 국제 제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는 제재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미국은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개인들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일은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초청을 받았고 북한이 김여정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고 또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중에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북한 인권 문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focused more on human rights more recently.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그 같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영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대북 정책 방향의 재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No, I think I would argue that human rights is an important part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but it's not.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해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일부는 북한이 자체 인권 기록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고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erms of dealing with human rights is to consistently press the North Koreans.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인권 기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이 북한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들 겁니다. 북한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열외 국가입니다. 북한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UN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한 것은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김정은의 의도를 경계했습니다.
I think his intentions are to divide, try to create a divi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o portray America as the aggressor, the United States as the aggressor in the region, and in order to undermine the willingness to, of other nations to join international.
루비오 의원은 지난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건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미국을 역내 침략자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얻기 전까진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ltimately, the bottom line is that Kim Jong-un is not going to have a serious negotiation until he has acquired a nuclear weapon that he can use to attack the United States because he believes that that gives him the leverage and the strength he needs to enter into a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김정은은 그러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가로막을 지렛대이자 힘 그리고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의 방북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한 것과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지 경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ight conditions are number one to go in with your eyes wide open about what the purpose of those that visit would be on the part of Kim Jong-un. And number two, that that visit should in no way impede any of the work we're doing to help South Korea with its own security or to continue to punish and sanction the North Korean.
그리고 방북이 한국의 안보를 돕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미국의 어떠한 활동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9일 VOA에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핵심 문제는 대화가 아니라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라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한 문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강력한 대북 제재와 관여에 함께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고무적인 조치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encouraging steps during the Olympic Games. I know that
모게리니 대표는 15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외무장관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올림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스포츠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올림픽이 끝날 것이고 유럽연합은 계속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with our partners, with South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with Japan, but also with Russia and China to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동맹국들과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외교적 경로에서 관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개막 직전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그리고 지난 13일 쿠웨이트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의 활동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반도와 영내의 긴장 완화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에서는 설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에도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남북 이산가족입니다. 어제 임진각에서는 이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성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파주시 임진각.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방배단에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떠올리며 절을 올립니다.
저희는 올 설에도 임진각 방배단에 설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 이복 부처님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 고향에 계시는 부처님을 기리며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달려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냥 약해져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해빙 모드로 바뀌었지만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은 올해도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안충준 이북 오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산 가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과
자유로운 상봉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모제가 되어 다시는 또다시는 이곳에서 망향의 소름을 달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조건 없이 하루속히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기만 하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살아있는 이산가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함경남도 풍산이 고향으로 흑남철수 작전 때 어머니와 단둘이 남한으로 온 79세 김수일 씨입니다.
바랄 거 많죠.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죽어서 이제 못 가게 될는지, 이러다 뭐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 가서 한번 보고서 죽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만나는 날 때까지 좀 잘 건강하게 계시고, 가족도 어려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는 여기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여기 계실 텐데 다 돌아가시죠. 문제 없지.
평양의 고향인 74세 박현미 씨입니다.
그래도 이산가족 문제를 좀 꺼냈으면 저는 원했죠. 평창올림픽도 중요하고 뭐 단일팀도 중요하고 뭐 응원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이산가족 되신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아져서 점점 돌아가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진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통일이 된다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북에 있는 가족이라도 좀 만나서 뭐 이산가족의 한도 좀 풀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저로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특히 남북한 당국이 몇백 명 규모가 아닌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산가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수많은 이산가족이 한 번에 뭐 100명, 200명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뭐 만날 수도 없고 순서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좀 대규모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5만 8천여 명. 이들의 86%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지난 한 해에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3,8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5년 9월 남북이 고향 방문단을 교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을 통해 남북 4,185가족이 헤어졌던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 경기, 그리고 야구와 풋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창
주간 스포츠 세상. 한 주간 펼쳐진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5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입니다.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상 2도, 사리원 아침에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 영상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9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구름 많아지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예상됩니다. 2월 1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해당 러시아인들이 미국인들로 행세했고 실제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돕고 상대 후보 측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기소장에 해당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의로 공모했으며 미국의 정치와 선거 절차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대선 개입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반미운동을 나의 대통령 출마 발표 훨씬 전인 2014년에 시작했다며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선 캠프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7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17명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15일 법정에 출두한 크루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크루즈는 지난 14일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가 복도와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총을 버리고 다른 학생들과 뒤섞여 학교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 대형마트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렀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범인과 같은 이름의 유튜브 이용자가 학교 내에서의 충격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5일 크루즈가 학교에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이 지역에서 미군과 터키군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관리는 16일 메르비트 차우쇼울루 외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동시 주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비즈는 쿠르드계 민병대가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몰아내고 통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백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터키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윌버 로스비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16일 미 언론과 전화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24%의 관세를 가할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을 2017년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 제도의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과 한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53%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제품에 대해 7.7%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이나 중국과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국가에 대해 23.6%의 관세를 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을 2017년 수준의 86.7%로 제한하는 쿼터도 하나의 방안으로 전달했습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미국 서부 유타주의 연방 상원의원직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16일 본인의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자신은 유타의 가치와 유타가 얻은 교훈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전달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유타는 전 세계에서 온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며 워싱턴은 이민자들을 배제하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타 주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텔 아비브 광장에서 1,000에서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범죄자 총리는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